스가랴 전반부는 8장까지고요. 후반부가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스가랴 선지자가 젊은 시절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았던 환상이지만은 후반부는 스가랴가 말년이 되어서 받았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후반부는 스가랴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먼 장래에 되어질 사건을 보고서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스가랴 후반부의 주제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게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지죠. 9장부터 11장, 그 12장부터 14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어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라는 그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완성인데 이 스가랴의 주제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면서 세상 나라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나라의 심판을 다루는데 그 심판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 위에 완성되기 직전에 있어야 할 일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까지는 대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멕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댓글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팔레스타인 땅 북부 지방 그 지방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는 아직 그 북방 땅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건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 마사 라는 글자인데 이 단어는 경고라는 의미도 있고 무거운 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 신탁이라는 의미도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들어 올린다는 동사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받았던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보다는 심판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받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데에도 역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아서 전할 때는 선지자 자신도 마음이 기쁘고 가볍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어두운 소식을 전할 경우에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무겁고 또 그러기에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바로 경고, 또 개역성경은 경고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라클, 신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이 어디에 임하였고 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하드락 땅에 임하여 있고 또한 다멕색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드락 땅은 어디고 다멕색은 어디일까요? 하드락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지명이 없기에 구약학자들이 어떤 임금의 이름일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여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고고학적인 발굴로 하드락이라는 이름이 한나라의 수도임이 밝혀졌습니다. 또 여기에 다멕색은 지금 그 성경에 나오기에는 아람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람. 하나님의 심판이 북방 땅, 아람 땅, 곧 지금의 시리아 민병대 해가지고 지금도 막 싸움하려고 막 일촉즉발 직전에 있죠. 시리아, 그 땅을 가르칩니다. 북방 세력의 중심지인 하드락과 다멕색과 하맛은 구약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집행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처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퍼부어서 그 도시들을 엎어버렸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드락과 다멕색과 하맛을 심판하실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심판을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쓸어엎을 때 버리실 때는 헬라 임금인 한 백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헬라 지금 그리스의 왕인 알렉산더 대제를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에이전트로 사용이 됩니다. 몇 년 후에? 100년 지난 후에 말입니다. 근데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는 항상 예언이 완료형으로 기록돼요.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참 이게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우리에게는 미래지만은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100년 후에 되어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 스가랴를 통해서 과거 시제로 표현해서 선포합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제가 자신이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하드락과 다멕색과 하맛을 정복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과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이제 바다 건너 팔레스타인 북부지방에서 행하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을 그 땅에 행하였습니다. 개개인들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이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지혜와 힘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개인의 잘되고 못됨이 개인이 서고 넘어짐이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한 개인을 높은 자리에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 개인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에 달려있습니다. 어찌 개인뿐이겠어요?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한 국가가 발흥하고 멸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년 전에 발흥해가지고 좀 이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미국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북방 세력들을 벌주시려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 경고의 말씀을 실행할 세력으로는 100년 후에 발흥하게 될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헬라 세력을 바다 건너편에 세우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전개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심판사역을 북방지역에 행해서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2절, 3절, 4절에는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2절 말씀에 보면 넓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지혜, 즉 인간에게 솟아난 큰 지혜가 있더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뭐예요? 자신들을 멸망시켰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리고 인생을 현명하게 만드는 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지혜가 아니고 손깃을, 재주를 의미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4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해상무역을 발전시켜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부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였던지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지는 가치라는 속담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금이. 부자들이 그러하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외적에게 점령당한 역사도 없고 우리는 항상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두로는 싸움부를 기반으로 3절에는 요새를 세웠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두로에는 해안에서 일말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섬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두로가 알렉산더 대제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파괴됩니다. 4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주께서 그를 쫓아내신다는 원래의 의미는 주께서 두로와 두로가 모은 모든 소유를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업을 빼앗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바다의 권세를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 혹은 그들의 재력을 바다 속에 쳐넣겠다는 말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100년 후에 두로에게 그대로 알렉산더 대제가 행합니다. 모든 금강은 다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북방 세력들과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심판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남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경쟁관계에 있는 원수 지간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가자지역, 가사지역. 땅굴에 폭격하고. 그 다섯 개의 도시국가는 블레셋 도시권,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가드. 이 가드는 안 나오죠. 이미 멸망, 유다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쳐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강한 블레셋 4개의 도시국가의 멸망이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고 해변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진군해 내려갑니다. 블레셋 4개의 도시들은 두로와 시돈이 남하하는 알렉산더 대제를 막아주기를 내심으로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장 인접해 있는 에그로는 소망을 거기에 두고 두로와 시돈은 응원하면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수치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심히 아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몸을 떨면서 괴로워서 몸을 뒤트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살륙이 일어났기에 에스글론에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아스돗은 잡족이 거한다고 했는데 잡족이란 전란으로 생기는 혼혈아 사생활을 원래는 의미해요. 그 단어가. 그러나 여기서는 본문 컨텍스트에서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옆구리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100년 후에 그대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언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후로 두로와 시돈에는 시돈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6절 후반절에는 블레셋의 교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적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장은 힘이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언제나 끝이 좋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성공장입니다. 특별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전능하신 그분. 그분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세상 두려움이 들어와요. 세상 두려움. 하나님이 계실 때는 세상 두려움이 안 오는데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매들이 결혼은 내 뜻대로 하는 순간부터 고난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다 이제 순정해서 결혼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계신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면 그 다음에 슥 들어오는 거는 세상 두려움이에요. 세상 두려움. 두로와 시돈이 교만으로 패망했고 블레셋 족속이 또한 교만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는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나라들까지도 회개하고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소리지요. 국어실력이 잘못돼서 아니하겠느냐. 그래 아니하지. 이렇게 읽으면 국어실력 빵점입니다. 서리법으로 되어 있죠. 아니하겠느냐. 예. 이방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 하나님 대단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우리나라 옛날 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남한의 사람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셨을까? 안 했어요. 기뻐 안 했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두목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혹한 심판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블레셋 족속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한 것이 뭘까요? 우상을 가르칩니다. 우상에는 여러 가지 상징어들이 많아요. 왜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난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에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은 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피 먹는 게 많지요. 우리나라 사슴 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피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사람들은 끊쳐지리라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이방 족속들은 고기를 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그거 피를 응고시켜서 하는 그 국이지요. 선진국. 선진국 먹어보셨나요? 맛있기는 맛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선진국. 몸에 안 좋아요. 사실 죽을 때 동물들이 뭘 낼까요? 몸에 아드레날린을 막 팍팍 내는데 그 아드레날린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강팍해지고 신경이 나카로워져요. 그 아드레날린 먹으면 동물의 피 속에 있는 거고 안 먹는 게 좋아요. 건강상. 근데 그걸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고기와 피를 함께 먹었어요.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즐겨 먹는 피를 그 입에서 이방인들에게서 제거하십니다. 그들의 입에 있는 피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제하고 우상을 그들에게 제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방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스텝이 그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우상을 제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방인들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목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않지요. 깡패두목, 해적두목, 두목이라는 의미는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살아나는 블레셋 족속들이 회개하고 유다 공동체로 들어온다면 유다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두목이라고 번역된 우리 개역 히브리어 단어는 알루프라는 글자를 쓰는데 알루프라는 단어는 천명의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천명을 단위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전쟁에 살아남은 블레셋 족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유다의 지도자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멤버가 된다는 말이에요. 알루프를 이렇게 공동체로 번역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게 적당하지 않아요. 전쟁에 깨진 이 패잔병들이 나중에 와서 유다의 지도자,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블레셋 족속이 유대인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는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의 정복은 예루살렘 성이 정복은 다윗에 의해 정복은 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들은 유대 족속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먼저 가사와의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화평하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 평화가 주어지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 블레셋 족속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유대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확실히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한 첫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주데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경험한 120명이 기초가 되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팽창해 가면서도 초대교회 거의 모든 멤버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무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여기를 주데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교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예수의 공동체인 예수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로만 채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유대인들만이 경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상 가운데 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와 목적은 구대 구원이 유대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 멤버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 믿는 자들이 오해해서 이방인 믿는 자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걸 싫어해서 교회에 뭘 세웠어요? 담벼락을 세워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의 편견과 무지와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 예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계시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확신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일원으로 받아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교회가 유대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한평생 살까요? 지옥의 땔감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어요. 지옥의 땔감, 지옥불 땔감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믿는 자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 교회는 유대인 믿는 자들과 이방인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어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방인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소집이 됩니다. 그 회의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율법 다를 안 지켜도 된다. 그거 못 지키지요.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 죽은 것 피하고 목매 죽은 게 있죠. 우리나라 개 잡아먹을 때 목을 메고 막 두드려 피지요. 개 저 목매 죽은 거 피하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주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이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현재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전쟁의 와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 부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450년 후에 스가랴가 보았던 대로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 무당들이 예언하는 거 안 맞아요. 과거는 무당들이 잘 봐요. 지나왔던 일이니까. 그러나 미래의 일들은 무당들에게는 계시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에게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이 예언이 되었었고 그게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참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마지막 단락인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누르러 친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내 집은 그것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유대의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병을 세워서 원수들이 마음대로 유대 공동체를 짓밟으면서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언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알렉산더 대제가 주전 333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 차례로 멸망당하였고 또한 해안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네 개 도시 국가들이 모두 절단났습니다. 파멸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팔레스타인 땅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내려옵니다. 이제 유다도 이제 마지막 공략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신기하게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블레셋 도시 국가인 가사가 멸망당했을 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때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대제사장은 두려워 말고 알렉산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맞으라는 계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다는 성문을 열고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머리는 금관을 썼습니다. 그 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금판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알렉산더 대제가 그 전날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으로 마주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유다의 백성들을 축복했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을 격려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직접적인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평성 존엄에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이 가르치는 표적이 있습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보호를 받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최초로 명백한 은혜로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자신이 세상 가운데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죽음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건재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교회를 진멸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셀 수가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은 주 예수의 교회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캠전장교회도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말은 왜냐하면 내가 이제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하늘 위에 계시니까 뭐 우리를 당하는 고통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멀리 있으니 모르시겠지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땅 위에 고난 독재자들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고난 가운데 계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뭐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부처님은 안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좀 거만하게 얼굴을, 그리고 저 앞에 절하고 있는 중생들을 누가? 부처님이 봐요. 너는 고통당해, 나는 편안해. 이 소리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그 고땅에 가거든. 참 보세요.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내리깔고 아주 편안하게 있어요. 저 절하는 성도, 절하는 불제자는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울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찡그리면 왜? 내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예수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애 끓는 심령. 애 알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애. 애 모르시나요? 부엌에 안 들어가시니 잘 모르지. 고기 잡으면 애가 나와요. 그 가장 깊은 거, 맛있는 거. 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애 끓는 심령을 가지고 저 하늘 위해서 성도들이 압제자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애 끓는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확 내려가서 도우려고. 애 끓는 심령. 그 애. 그게 히브리 말로 카찰이라는 글자를 써요. 히브리어 글자. 카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확 내려오시려고 그러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눈으로 자를 위해서 친히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심을 받는 이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이옵네요. 아멘하세요. 노심초사하시면서 마음과 마음을 쓰고 애를 태우십니다. 택한 자기의 백성을 백성이 원수들이 압제하는 것을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벌치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리라. 이 연약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실까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내 인생이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이런 우리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과 한 장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그런 삶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21세기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심령으로 돌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또 그런 고난에서 넉넉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사랑과 힘을 오늘 이 시간 얻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길 동안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이긴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21세기 보스턴 땅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21세기 보스턴 땅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오 하나님, 이제 주님께 요청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넉넉하게 정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영광송 2장을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요, 오늘 스가랴에게 전해준 마지막 말씀,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친히 자기의 눈으로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요청했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강문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하신 예배드린 온 캠년장 지체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누구토록 함께하여 지이다. 아멘.